우선 벽곡 이 문제를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기공계에 많은 여러 가지 상태가 나타났는데 사람들도 똑똑히 구분하지 못하며 도대체 그것이 어찌된 영문인지를 모릅니다. 공능인지 아니면 칭차의 재고인지 아니면 필연적으로 이러한 것인지 아니면 여화여화한지에 대해서 똑똑히 말하지 못합니다. 벽곡 역시 그 중에 한 가지 상황인데 우리는 이 벽곡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벽곡 이런 현상은 인류 사회 중에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있으며 연공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공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왜 연공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있는가? 그것은 그의 근기와 이전에 갖고 온 것이 조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신문에 실리지 않았습니까? 몇십 년 밥을 먹지 않고 여러 해 동안 밥을 먹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일은 우리나라에 아주 많습니다. 정말로 밥을 먹지 않는데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어쨌든 물론 일부 사람은 눈을 뜨고도 반대하고 눈을 감고도 반대합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우주비행 부서에서도 이 방면의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런 현상은 존재하는 것이며 국내외에도 모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수련계에서는 별로 신기하지 않습니다. 벽곡을 어떤 사람은 수련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가야 할 한 과정이라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층차가 제고된 체연이라고 말하며 또 어떤 사람은 신체를 정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공능이며 재간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는데 모두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그럼 그것은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그것은 실질상 수련하는 사람이 하나의 극히 특수한 환경에서 채용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바로 이렇듯 간단합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채용하는 방법인가? 여러분 알다시피 현대의 수련은 깊은 산속에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속인 사회에서 대다수는 절에 있든 기타 환경 속에서 수련하든 모두 그것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생활 조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또 역사적인 원인이 있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종교가 창립되기 전에 중국 고대에는 많은 수련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무슨 오두막집에서 단독 수련한다든가 또는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굴로 들어간 다음 이 동굴은 산중턱에 있고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있었는데 들어간 다음 그 밧줄도 다 끊어버리고 수련 성취되지 못하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아무것도 다 없었습니다. 들어간 다음 식수도 없는 것으로 수련 성취되지 못하면 목말라 죽고 수련 성취되지 못하면 굶어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경우 다 이러했습니다. 이런 예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 이런 한 가지 조건 하에서 수련하기에 이 사람으로 말하면 음식물 조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만일 이 방법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그는 굶어 죽기 마련입니다. 그는 이런 하나의 환경 중에서 이런 하나의 조건 하에서 채용한 한 가지 수련 방법으로서 무슨 재간이 아니고 또 무슨 반드시 거쳐야 할 한 가지 수련 절차가 아니며 전혀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그것을 무슨 공능이며 재간으로 여기고 심지어 어떤 사람, 즉 어떤 기공사까지도 본래 그가 수련한 것이 후이스인지라 그 자신마저도 얼떨떨해서 그가 어떤 공능이 있고 공능은 어떤 형태이며 어떻게 생기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그 자신도 다 모르고 있으며 그는 단지 그가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그는 재간이 좀 있으나 간단히 말해서 고만한 재간은 또 다 그의 것이 아닙니다. 부채가 붙어도 어떤 사람은 역시 이러할 수 있는데 그 또한 아무것도 다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상에서 어떤 사람은 지금 대대적으로 벽곡을 전하고 있는데 결국 많은 사람이 입원하도록 조성했고 생명 위험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적지 않게 나타난 것인데 마지막에 누가 벽곡했으며 어느 사람이 벽곡했습니까? 천여 명이 학습반에 참가해 끝마친 후에 누가 벽곡을 했습니까? 이틀 굶다가 안 되니까 또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에게 알려준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의 극히 특수한 환경 하에서 채용한 한 가지 수련 방법이며 또한 이 수련 방법은 속인의 것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럼 한 기공사가 무사람들 속에서 이것을 전한다면 그는 실제상 법을 파괴하며 속인의 이치를 간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바로 마입니다. 여러분 속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바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며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 사람이 모두 밥을 먹지 않는다면 그것이 사람인가?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모두 벽곡 학습반에 참가해 학습반이 끝난 후 모두 밥을 먹지 않는다면 전국의 사람이 다 밥을 먹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광주 이 지역의 사람들이 다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해도 참 편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야 하는데 또 급히 밥을 지어야 하며 당신이 아침 차를 마신다 해도 시간이 걸리지 않는가? 잠을 충분히 자고 일어나 가방을 가지고 출근하면 그만이라 또 무슨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마음대로 개발해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어디에 짓고 싶으면 어디에 짓는지라 농업을 발전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는 가장 큰 부담을 덜게 된 것으로 먹지 않으니까 아마 배설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존재함을 허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이런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이렇게 속인 사회의 이 상태를 파괴함으로 필연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후과를 가져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은 생명 위험이 나타났으며 굶주려서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수련하는 사람이어야만 비로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은 자신의 호기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좀 얻고자 해서 간 것입니다. 벽곡을 한다니 우리도 가서 이 벽곡을 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당신 속인의 마음이 제거되지 않았고 칠정 유경이 제거되지 않았으며 각종 음식 고기며 계란이며 달기며 생선이며 이런 여러 가지 음식물에 대한 집착심도 다 제거되지 않았는데 당신이 벽곡할 수 있는가? 당신이 벽곡해보라. 정말로 당신의 신체 속에 무언가를 하나 놓아두어 당신더러 벽곡하게 한다면 당신이 정말로 그 음식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괜찮으며 한 이틀은 그래도 견딜 수 있으나 만일 당신이 정말로 생각나거나 고기를 먹을 생각을 하며 또는 무슨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나서 두어이 먹어보자 하고 먹지만 먹자마자 토함으로 먹지 못하고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토해서 신경의 긴장을 조성하게 됩니다. 먹을 수 없다니 아이고 이러다가 굶어 죽지 않겠는가 이대로 나가면 어찌하겠는가 이렇게 겁을 먹자 즉시 끝장입니다. 왜냐하면 연공인이란 이 고층차 요구에 따라 당신을 요구해야 하는 것인데 즉시 끝장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또 먹지 못함으로 생명 위험을 초래합니다. 그가 수련하는 것도 아닌데 당신이 이런 것을 가르쳐 주어서 뭘 하려는 것인가. 사실 무릇 이런 것을 가르친 사람을 나도 보았는데 바로 당신의 그 뱃속에 한 덩이 시커먼 것 넣어줍니다. 어쨌든 당신의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으로서 그 시커먼 것을 뱃속에 불룩하게 넣어주는데 당신도 배가 부른 감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먹는다면 그 시커먼 것이 당신더러 토하게끔 하며 먹지 못하게 만드는데 또 무슨 정법, 정도가 아닙니다. 그 시커먼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검은 것은 사악한 것이며 음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보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존재합니다. 곧 이만큼 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또 한 가지 문제를 말하겠는데 기를 훔치는 것에 관한 문제를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고층차의 수련에서 말해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 또한 이런 명백하지 않은 현상을 말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은 기공계에서 인심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건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무슨 기를 훔친다거나 누구의 것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틀 전 수련반에서 이런 한 가지 이치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기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것은 다만 신체를 정화시킬 때 채용하는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좋지 않은 기를 배출하고 좋은 기를 관통시켜 나중에는 신체 속의 이 기가 점차적으로 맑고 깨끗해져 일반 사람의 기보다는 좋아집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그건 역시 기인지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또한 그런 기공을 연마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연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게 되면 단번에 배에 훅 하고 차게 되며 부풀어 오릅니다. 당신이 의수단전이라든가 봉기관정한다든가 천자장을 선다든가 등등등등 각종 수단을 채용하면 잠깐이면 그 기가 가득 차게 된다고 나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기왕 아무것도 아닌데 당신은 또 잃어버릴까봐 걱정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를 연마하는 것은 신체를 정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위에서 안으로 부어놓고 아래에서 배출합니다. 많은 공법은 모두 이러합니다. 아마 명확하게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것의 수단 역시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 신체를 정화시키기 위함이며 기를 연마하는 목적은 바로 신체를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연공은 기를 연마하지 않습니다. 고에너지 물질이기에 그는 기를 내보내는 감각이 없으며 기가 없습니다. 그럼 기왕 이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거기에서 연공할 때 만약 누가 당신의 길을 훔친다면 내가 말하건대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까? 당신이 병이 있는 길을 밖으로 배출하고자 해도 배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가 당신에게서 밖으로 훔치고 있다니 훔쳐가라고 하십시오. 당신이 날 도와 훔쳐갈 수 있는 만큼 훔쳐가라. 나는 여기에서 안으로 부어넣는데 이건 얼마나 좋은가? 이런 이득을 어디에 가서 챙기겠는가? 그러나 길을 훔치는 사람은 오히려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기공을 연마하는 사람의 절대 다수는 모두 병이 있습니다. 모두 병이 있는 까닭에 그가 기공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특히 몇 해 전 사람들이 막 기공을 인식했을 때 모두 이러한 것이 아니었는가? 당신은 훔치도록 하라. 그러나 그가 이쪽에서 훔치면 당신은 저쪽에서 채집하는데 내가 말한다면 이건 좋은 일이죠. 당신은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단전의 그 길을 그는 훔치지 못합니다. 고층차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인데 고층차 중에 있는 그는 이런 것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역시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아무것도 아닌 길을 연마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항상 자신이 그래도 괜찮다고 여기고 도처에서 이런 명목을 만들며 자신이 재간이 있다고 느끼며 남의 길을 훔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을 보면 흔히 가장 바보이며 더 효용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바보입니다. 왜 그런가? 그 자신도 기에 2층차에 있으므로 그는 좋은 기와 나쁜 기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그가 남의 기를 훔칠 때 좋은 기와 나쁜 기, 병기마저 함께 훔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에서 훔쳐내는데 당신이 배출하려 해도 하지 못하는 것을 그가 당신에게서 힘껏 밖으로 훔쳐내어 그의 온몸을 시커멓게 만듭니다. 그는 누구의 것이나 다 감히 훔치며 그의 몸에는 어떤 병기든 다 있습니다. 드디어 남이 연말을 끝냅니다. 남에게 병을 봐주고도 역시 밖으로 배출해야 하는데 설령 당신이 배출하지 못할지라도 말입니다. 기공을 연마하는 사람은 모두 기에 2층차에 있기 때문에 당신이 어찌 배출할 수 있겠는가? 당신은 그런 수단이 없으며 그런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밖으로 배출하려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훔쳐온 곳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모두 남겨놓게 되며 안에는 시커먼 각종 병기가 모두 있습니다. 그가 직면한 것은 더욱 위험한 큰 병입니다. 그것이 바로 엄력이 아닙니까? 모두 그의 신체 속으로 가져갔습니다. 이것을 말하지 않더라도 이 우주에는 또 한 가지 이치가 있는 것으로 잃지 않는 자는 얻지 못하고 얻었다면 곧 잃어야 합니다. 잃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 당신들을 잃게 하는데 방대한 우주 중의 각종 물질이 바로 이런 균형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잃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으로 당신이 얻기만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당신이 남의 길을 가진다고 합시다. 당신이 이쪽에서 길을 훔친다면 당신 신체의 그 더는 당신이 훔쳐온 이 병기와 대류를 형성해 이쪽에 얼마만큼의 기가 오면 저쪽에서는 그만큼의 더가 가게 됩니다. 내가 말한 이 사람은 그야말로 얼마나 바보인지 형용할 방법이 없다고 한 그 말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남에게 덜을 주며 남의 병기를 훔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또 남을 도와 신체를 정화시켰습니다. 당신이 말해보십시오. 그가 무슨 일을 한 것인가? 그 이상 더 바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진상을 알지 못하면서 기공계에서 이런 말을 하며 자신이 재간이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가 신신수련을 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연공이란 실제상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는데 연공을 함에 있어서 신신수련을 중시하지 않고 덜을 중시하지 않는다면 곧 사법을 연마하는 것인데 보증코 그러합니다. 그렇지 않은가? 많은 사람은 이것을 말하는데 당신이 말해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있는가를 자신을 해치고 있지 않은가? 그 기란 본래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이 기가 많으면 그가 공이 높은 것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몇 해 전에 이 기를 말함에 있어서 누가 기를 채집할 수 있다든가 얼마만큼의 기를 채집한다든가 하는 것을 말했는데 어떤 사람은 확실히 그 기를 채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를 채집할 수 있다는 것은 단지 당신이 배출하고 거두어들이는 양이 많다는 것뿐인데 그게 뭐 그리 대단할 게 있는가? 그건 역시 공이 아니지 않은가? 어떤 사람의 몸에는 그 기가 가득하며 많이 채집해서 손가락 볼록한 것마저 부풀고 심지어 신체마저도 가득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서 팽팽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무엇인가? 또 어떤 사람은 신체에도 다 담지 못해 체외까지 모두 흘러 나오는데 꽤 큰 장을 가지며 모두 기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그의 곁에 갔을 때 아이고 당신은 이 공을 정말 잘 연마했구만 하면서 감각이 있다고 말하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무슨 공인가? 간단히 말해 당신이 채집한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무슨 작용을 일으키는가? 다만 여전히 기를 담는 큰 자루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그건 역시 아무런 작용도 하지 못합니다. 남이 기를 연마하는 목적은 신체를 정화시키는 것이며 나중에 연마해서 기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연마를 통해 기가 없어지는 것이 비로소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남의 이런기 저런기를 훔치는 것을 말하는데 당신이 이 길을 무슨 혼원기라고 부르든 무슨 이런기 저런기라고 하든 명목이 대단히 많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준다면 모두 길을 연마하는 그런 칭찬의 고만한 기로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에 관해 나는 이만큼 말하겠습니다. 사실 연공하는 사람은 남의 에너지를 훔치려고 해도 훔쳐가지도 못하거니와 훔쳐와도 둘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나 높게 수련되었는지는 척도가 있으며 표준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당신이 위로 올려놓으려 해도 다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은 매 한 미립자가 모두 당신 본인의 형상이며 남의 공은 남의 형상인지라 당신이 올려놓는다 해서 놓여지는 것인가 올려놓기만 하면 싸움을 합니다. 당신이 훔쳐왔기 때문에 그것은 당신의 공과 싸움을 하며 자칫하면 당신 공의 일부분을 없애버리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진정하게 수련하는 사람은 이런 일을 전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진정하게 수련해 공이 나온 사람은 모두 사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보니 뭘 하는 것인가 남의 것을 훔치다니 이건 남에게 얼마나 많은 덜을 주어야 하며 얼마나 많은 덜을 잃는 것인가 그 공은 가장 소중한 것인데 될 말인가. 남의 저쪽 사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뭘 하는가. 당신이 내 제자의 것을 도둑질한단 말인가. 이게 될 말인가.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고층차에서 이런 일은 보기가 대단히 드뭅니다. 하지만 흔히 쓰잔파 수련의 가장 낮고 낮은 층차에서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곳에 갔을 때 누가 좋은 것을 좀 주었는데 무슨 법기와 비슷한 것입니다. 어떻게 왔는지 어떤 사람은 아마 모를 것이지만 자신에게 무슨 법기, 무슨 보배, 혹은 어떤 것이 있었는데 남에게 도둑맞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둑맞았으면 도둑맞은 것으로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 업력의 관계로 당신이 남에게 무엇을 갚아야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진정하게 대법 수련 중에 있다면 당신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이며 잃어버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나는 또 길을 채집하는 문제에 관해 말하겠습니다. 이 역시 길을 연마하는 이 한 층차 중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하면 우리의 수련에 대해 인식에 대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기채집. 많은 사람들은 기채집을 말하는데 어떻게 채집하는 것인가? 내가 말한다면 도가에서는 천자장을 서는 것을 말하고 불가에서는 봉기관정을 말하며 선정에서는 의수단전의 의거에 아랫배로 집중할 때 그는 이런 초급적인 에너지를 채집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그가 기를 채집하는 것은 신체를 정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나중에는 각종 물질의 미량 원소를 채집해 자신의 더와 결합시켜 번티를 연화시키고 공이 자라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공을 연마해 기를 채집하는 것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떠어떠하게 식물의 기를 채집하라고 알려주는데 그도 이 길을 공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식물의 길을 채집한다는데 물론 일부분 사람은 그도 좀 좋은 길을 채집해 신체 속으로 거두어 들여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자신이 병이 낫고자 한다면 당신은 이 우주의 특성에 동화되어야 하며 당신은 좋게 변해야 하는 것인 만큼 적어도 당신이 좀 좋아져야만 당신의 병이 좀 나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런 나쁜 짓을 하면서 병이 나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나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절대로 나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이 길을 공이라고 생각하면서 매일 나무를 마주해 길을 채집하고 나무 곁에 갈 때마다 채집하며 어쨌든 그가 채집하기에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일부 지역에는 그가 무슨 공을 연마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땅에 뒹굴면서 뒹굴고 난 다음 발로 딛고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나무의 길을 채집하고 식물의 길을 채집합니다. 또 어떤 기공사는 다른 사람과 말하기를 우리 집 문 앞에 나무가 있었는데 내가 매일 채집해 이 나무가 죽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 말의 뜻인즉 그가 재간이 있으며 길을 채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기공사는 내가 동북에 있을 때 공원에 소나무 숲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무슨 공을 연마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신이 나간 것처럼 고함을 지르면서 뛰어오르다가 또 달리며 잠시 멈춘 듯 하더니 나무를 에워싸고 발로 디디고 손으로 잡아당기며 채집하고 있었습니다. 겨우 반년이란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곳의 소나무들은 전부 죽어버렸습니다. 소나무는 사계절 내내 푸른데 전부 다 시들어서 누렇게 됐으며 전부 다 죽어버렸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런 한 가지 일을 말하겠습니다. 즉 많은 사람은 연공할 때 그의 이 타심통 공능이거나 혹은 사상이 어떤 상태에서 좀 열리게 되면 그는 일부 생명체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나무가 자기와 말을 했다고 하거나 식물이 자기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듣건대 대단히 허황하지만 반대로 우리 생각해봅시다. 불교 중에서 말한 육도윤회가 만약 정말이라고 한다면 그 나무의 생명체와 사람의 생명체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그럼 종교 중에서 말한 이 말에 따른다면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 것도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데 이건 훔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공공연하게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또 그것을 죽여버렸는데 그것은 살생이 아닌가? 아마 어떤 사람은 당신이 말한 것이 너무나 허황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겠지만 또 허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지금의 과학자들은 이 식물에 대해 이미 무척 높게 인식했습니다. 식물은 무슨 하등 생명이라는 원래의 그런 인식이 아닙니다. 사실 현재 식물학자들은 이미 발견했습니다. 그것들도 그것들의 사회활동에 있는데 바로 이 식물, 풀, 나무들 말입니다. 이러할 뿐만 아니라 게다가 그것들은 사람과 같은 감각기관 공능을 갖고 있으며 또 사상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과학자들이 말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사실 어떤 나라의 과학자, 식물학자들은 모두 이 방면의 연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일어난 사람은 무슨 식물학자가 아니라 그는 전자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연구하며 세계 많은 나라의 비밀 경찰들이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는 것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 역시 무심결에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이 거짓말 탐지기를 들고 이 거짓말 탐지기의 양극을 그 양극에는 두 개의 집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극의 집게를 한 식물에 집어놓았습니다. 이 식물은 우설란이라고 하는데 꽃의 일종입니다. 집어넣은 다음 그는 이 식물의 뿌리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는 이 거짓말 탐지기의 그 전자필이 종이 위에 척척척척 빠른 속도로 곡선 하나를 그려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당시에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사람을 검사할 때 사람의 대뇌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런 흥분 상태가 나타났을 때라야만 비로소 이런 곡선을 그려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식물은 뿌리에 물이 부어지니까 기뻐했습니다. 식물은 물이 필요하니까요. 물을 부으니까 그것은 기뻐했습니다. 당시에 그는 그야말로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거리에 뛰쳐나가 고함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이 식물이 감정이 있으며 기뻐할 줄 안다고 말입니다. 물론 그는 이 한 차례의 개발을 받은 후 그는 또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심지어 여러 방면의 실험을 하면서 이 한 점을 충분히 실증했습니다. 동시에 또 기타 실험도 했습니다. 어느 한 번은 그가 이 거짓말 탐지기의 두 극을 한 식물에 연결한 다음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어떤 실험을 해볼까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불로 그것의 잎을 태워서 그것이 어떤 반응이 있는가를 보자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자마자 아직 불로 그 식물을 태우기도 전인데 전자필은 종이 위에 벌써 척척척척 곡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주 짧은 시간에 대단히 겁이 난 상태에서 살려주세요라고 외칠 때에만 그려질 수 있는 이런 곡선이었습니다. 그가 불로 태워버리려고 하자 그 식물이 알고서 그것은 살려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 식물은 벌써 알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이것은 그야말로 사람을 초월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의 머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초감각 공능이 있는 것으로 심지어 사람을 초월했습니다. 물론 그는 한 차례만 실험을 한 것이 아니며 여러 차례 실험을 거쳤습니다. 그는 또 여러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예컨대 두 그루의 식물을 놓고서 그는 그의 학생을 불러 그 중에 한 학생에게 다른 식물이 보는 앞에서 한 식물을 짓밟아 버리겠습니다. 짓밟아 부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 밟지 않아 부스러지지 않은 식물을 방으로 갖다 놓고는 그의 다섯 명 학생에게 차례대로 밖에서 들어오게 했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는가를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거짓말 탐지기를 이어놓은 다음 앞에 네 명의 학생이 들어왔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학생이 막 문에 들어서자마자 그 식물이 곧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말 탐지기의 전자필은 한 곡선을 그려냈는데 바로 사람이 겁이 날 때 부들부들 떨며 몹시 두려운 광경을 보았을 때 비로소 그려낼 수 있는 곡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줄곧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만일 이 식물이 눈이 있고 식물이 말할 줄 알며 식물이 사람을 알아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신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의 과학자는 이 문제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까? 그가 밖에서부터 걸어 들어왔는데 그것은 이 사람이 식물을 짓밟은 그 사람임을 알아냈으며 그것은 자기를 밟아버릴까 봐 거기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으며 겁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줄곧 사람은 고급 생명이며 감각기관 공능이 있고 사유가 있다고 여겨왔습니다. 그 식물의 감각기관 공능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어찌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가? 물론 지금의 과학자가 연구한다면 역시 일정 시간을 거쳐야만 비로소 풀이가 될 수 있다고 나는 말합니다. 하지만 필경 지금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또 이러한 것에 그치지 않고 또 조류에서도 발견했고 심지어 동물들 사이에도 모두 사회관계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모두 간단한 언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이런 이치를 말합니다. 내가 인류를 말한다면 과학이 발전하는 과정 중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완벽히 하며 또 동시에 끊임없이 우리가 생존하는 이 물질 환경을 인식합니다. 이전의 인식이라고 해서 결코 절대적인 진리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흔히 과거에 그러한 교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런 사람은 어쨌든 사상이 매우 편협하며 한 사물을 인식한 후 쉽사리 고정시켜버리는데 이런 사람은 믿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방금 우리는 이 길을 채집하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만약 이 한 점에서부터 볼 때 내가 말한다면 당신이 그 식물을 죽여버렸는데 살생이 아닌가? 당신이 그 병기를 모두 그것의 몸에 부어넣었는데 당신은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닌가? 마찬가지인 것이며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역시 나쁜 짓을 한 것입니다. 당신이 말해보십시오. 당신의 그 병이 나을 수 있겠는가? 바로 이런 이치입니다. 속인의 각도에 입각해보더라도 그건 역시 나쁜 짓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나무들을 모두 죽여버렸는데 당신은 공공물을 파괴하는 것이 아닌가? 녹화를 파괴하는 것이 아닌가? 당신에게 좀 높게 말한다면 생태평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이 많다 보니 모두 채집해 죽였는데 그래 생태평형을 파괴한 것이 아닌가? 즉 이런 뜻을 말하는 것으로 어느 각도에 입각해보더라도 다 나쁜 짓을 한 것입니다. 우주 중에는 기가 얼마든지 있으니 당신이 가서 채집하면 됩니다. 당신도 우주 중에 한 분자이니 당신은 얼마든지 가서 채집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왜 남의 것을 채집하는가? 내가 말함으로써 역시 기공을 대신해 기공기를 대신해 이름을 바로잡아주는 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일부 일들, 혼잡하고 똑똑하지 않은 일들을 말함으로써 기공기에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곧 이만큼 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한 가지 문제, 바로 주천에 관한 문제를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이미 이 팔룬 짜오티엔파 제4장 공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곧 주천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주천이란 명사는 사실상 도가의 명사이며 우리는 큰 파룬을 돌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천이란 이 명사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기에 우리는 곧 주천이라는 명사로 말하며 주천을 말하겠습니다. 매 한문의 주천 순환 형식과 같지 않습니다. 대주천의 순환 형식은 비록 그것이 신체를 모두 한 바퀴 돌지만 그것의 순환 노선도 같지 않습니다. 매 한 문마다 또 같지 않습니다. 내가 발견한 바에 의하면 그 기문 중에서 도는 법은 더욱 이상합니다. 하지만 어떻든지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말한다면 사람의 손에서부터 발에 이르기까지 다리에서부터 두 팔에 이르기까지 온몸을 머리까지 전부 한 번 도는 것으로 이래야만 대주천의 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소주천부터 말하겠습니다. 소주천을 말하게 되어 어떤 사람은 연마에서 소주천이 통한다면 괜찮은 것으로 재주가 아주 높다고 여깁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주천이란 순전히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그 한층 차의 것이며 바로 기를 연마하는 이 한층 차의 것입니다. 소주천이 통했다는 것은 당신이 이 기를 괜찮게 연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이런 소주천, 이런 주천은 피모주천입니다. 임독 두맥을 이어놓거나 또는 임독 두맥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임독 두맥의 양쪽에 또 각기 두 갈래 맥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전후로 다섯 갈래 맥을 이어서 가더라도 역시 피모입니다. 때문에 통틀어서 피모주천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좌선하고 가부좌하고 수련하는 것을 도가에서는 가부좌를 한다고 말하고 불가에서는 좌선을 한다고 하는데, 진정하게 좌선에 의거해하는, 다시 말해 선정이라는 이런 수련 형식은 손으로 하는 이 동작이 없으나 그건 역시 주천 순환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천의 순환은 소주천이라 부르지 않고 또 대주천이라고도 부르지 않으며 그것은 바로 이렇게 순환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임독 두맥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순환해 밖에 있는 전반 몸을 이끌어 일맥이 백맥을 이끌도록 합니다. 예컨대 사람의 니환궁으로부터, 즉 내가 말한 송과체로부터 사람의 단전, 아랫배 부위의 단전에 이르기까지 니환을 에워싸고 내려와서 다시 단전을 에워싸고 그 속에서 한 바퀴 빙 도는데, 이것이 과거에 말한 진정한 선정 중에 그 주천입니다. 이 주천은 연마한 시간이 길어지면 그것은 좁고도 아주 좁은 한 갈래의 선이 아닙니다. 천천히 넓어지고 갈수록 더욱더 넓어지며 마지막에 일정한 정도로 넓어진 다음 그것은 고정되어 한 갈래의 에너지 흐름을 형성합니다. 그것의 힘은 대단히 커서 점차적으로 밖으로 확산되면서 신체의 모든 맥을 전부 이끌어 안으로부터 밖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주천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소주천은 실질상 바로 순수하게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것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대주천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이 대주천은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사람의 신체란 예전에 말하던 칠경팔맥이라든가 전부 한 바퀴를 다 돌아야만 대주천 순환으로 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나는 파룬궁을 올라오자마자 대단히 높은 층차에서 연마하며 기공이라는 이 수련의 가장 낮은 층차의 것을 완전히 피해 연마하는 것으로 진정하게 수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전부 다 버려야 합니다. 당신은 고층 차에서 수련하는 것이라, 여러분 알다시피 낮은 층 차에서의 수련은 단지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며 신체를 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또 일부 기초적인 것을 닦아서 한 세트의 것을 형성하며 한 세트의 기재가 형성되어야만 비로소 고층 차에서 수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세트의 것을 이미 여러분에게 넣어주기 시작했으며 어떤 사람은 이미 다 넣어주었고 어떤 사람은 한창 넣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체를 정화시킨 다음 이런 것들을 당신에게 넣어주는데, 즉 다시 말하면 당신이 연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밀어주어 2층 차를 지나게 하며 당신이 밀어주어 지나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시간이 없습니다. 이 열흘 동안의 10회 강의, 8일간의 수련반에서 당신이 또 길을 연마한다면 나는 이건 곤란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길을 몇 년간 연마하고 다시 와서 배운다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모두 당신이 연마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는 이렇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요구는 비로소 아주 높은 것입니다. 당신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당신은 엄숙하게 이 문제를 대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연공인으로 간주해야 하며 그래야만 당신이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당신이 여러 가지 목적을 품고 이 학습반에 들어온다면 당신은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속인의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나에게 말하기를, 스승님, 우리 집 누가 오지 못했는데 역시 파룬궁을 연마하려고 합니다. 스승님께서 파룬을 좀 주실 수 없습니까? 저희가 학비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오, 당신이 몇십 위안을 내고 파룬을 사려고 하는가? 나의 이렇게 진귀한 것을. 그 말만 들어도 우습습니다. 그것은 가치로 가늠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당신이 배우지 않았으므로 나도 당신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모르기 때문이니까요. 수련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대단히 진귀한 것을 조건 없이 당신에게 줄 수 있지만, 수련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몇 억이나 되는 돈을 쓴다 해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속인에게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주천이 순환할 때 많게는 모두 이런 자동적인 순환에 속합니다. 우리는 무슨 몇 갈래 맥으로 도는 것도 말하지 않으며, 우리는 백맥이 모두 통하고 백맥이 관통되기를 요구하므로 온몸은 안으로부터 밖에 이르기까지 모든 맥을 동시에 운행시키며 동시에 운동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자마자 수련하는 것이 아주 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올라오자마자 사실 우리 제1장 공법은 백맥을 전부 다 열리게 하며 통하지 않는 곳을 전부 다 관통시켜 열리게 합니다. 전부 당신에게 열어주며 그 다음 이 발룬조프텐파는 당신 온몸의 백맥이 전부 운행될 것을 요구합니다. 올라오자마자 매우 높은 층차에 서하며 우리는 직접 연공을 하고자 온 것입니다. 사실 진정하게 대주천을 돌린다는 것은 진정하게 수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 해 동안 말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설사 어떤 사람이 말했더라도 대주천의 순환 노선을 그가 안다 하지만 그는 어떠한 것을 넣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도 연마에 열지 못하며 당신은 감각적으로 도는 것을 느끼지만 역시 단지 피모에 불과하며 아무런 작용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아직 연공이 아니며 수련이 아닙니다. 진정한 수련의 첫 시작은 바로 대주천입니다. 그럼 이 대주천을 말하게 된 김에 나는 또 이 문제를 강조하겠습니다. 방금 나는 선정 중의 수련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확산해가며 일맥이 백맥을 이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불가에서 완전히 좌선에 의거해 수련하는 이런 사람들도 맥락의 운행이 있습니다. 다만 속인이 알지 못할 뿐이고 석가모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련은 자신에게 달렸고 공은 사부에게 달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열반을 주장하고 신체를 가지지 않으므로 그는 이 부분을 아예 말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의 그것은 정수리에서 백회로부터 시작해 관통이 열린 다음 나선식으로 신체의 아래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발견하기를 이 맥을 이끈다는 것은 맥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선식으로 내려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아닙니다. 맥을 이끄는 것은 바로 맥을 이끄는 것이라 그것은 도가에서 연마하는 방법입니다. 불가로 볼 때는 나선식으로 내려옵니다. 불가에서 그것의 맥은 이렇게 가게 됩니다. 또 밀종의 라마교 중에서 그는 중맥을 닦습니다. 본래 사람들은 인체에는 중맥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인체에는 이 대소주천의 맥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소주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맥을 이어놓아 이렇게 순환함으로써 그것이 비로소 존재할 뿐입니다. 즉 다시 말해 비록 중맥이 존재하지 않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가로세로 교차된 그 맥은 망갈래도 더 되는 것으로 이리저리 그것을 한 대 연결시켜 곧게 관통시키면서 넓히면 그것이 중맥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바로 이렇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중맥은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가? 그것은 중맥을 축으로 해서 변두리에 있는 몇 개의 바퀴를 이끄는데 이 몇 개의 바퀴는 오히려 실체가 아니라 이건 역시 맥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들이 중맥을 축으로 해서 돌며 중맥을 축으로 해서 돌고 있는데 신체의 모든 맥을 이렇듯 전부 다 가로로 하여 돌려주고 있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완전히 뚫리는데 그것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우리는 되돌아가 다시 우리 이 대주천을 말합시다. 이 대주천은 올라오자마자 바로 연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연공하게 되면 이 사람의 신체적인 변화가 잇따라 나오게 되며 같지 않은 상태가 무척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정하게 수련함에 있어서 대주천이 수련되어 통했을 때 한 가지 상태가 나타납니다.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알다시피 돌을 닦는 많은 책에 이런 설이 있습니다. 백일비승이라고 하는 이런 한마디가 있지요. 과거 연공인도 알고 있는 것으로 누가 위로 떴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사람이 만약 공중에 뜨려고 한다면 내가 말하건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대주천이 통하기만 하면 이 사람은 뜰 수 있는데 바로 이렇듯 간단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빠른 공을 연마해 백맥이 모두 통하고 올라오자마자 이렇듯 맹렬한데 그 누가 위로 뜨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공공장소에서는 당신이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런 것도 함부로 내놓고 과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만약 당신이 심산 속에서 수련하며 속인 사회를 피한다면 당신이 어떤 공능이 나오든지 모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모두 마음대로이며 당신에게 어떠한 자물쇠도 잠가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인 사회 상태에서 수련한다면 당신에게 잠가두어야 하며 당신이 초상적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매일 밖에서 날아다닌다면 그것이 속인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당신을 신선으로 볼 것인즉 당신의 명리심, 당신의 이환이심도 일어날 것이며 당신도 자신을 신선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더 수련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속인 사회 상태를 경솔하게 무조건적으로 파괴하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수련한다 해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며 이런 공능을 유지하는 사람 그 역시 경솔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파룬궁 제자 중에는 이러한 예가 많고도 많으며 많은 사람이 다 공중으로 떴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예컨대 북경에 어느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스승님 저의 이 신체는 어찌된 영문인지 이렇게 가벼우며 길을 걸어도 마치 이 발이 땅을 딛지 않은 것처럼 마치 기중기가 내 몸을 들어 끌고 가는 것만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이 수련반은 어제부터 시작해 많은 사람이 이런 상태가 나타났으며 길을 걸을 때 온몸이 가볍습니다. 이렇지 않은가요? 틀림없이 그러합니다. 바람에 날리듯 가벼우며 아주 편안한 감각입니다. 내가 이전에 말했지만 많은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이미 자신에게 병이 없는 그 기분이 어떠한가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병이 없을 때는 신체가 매우 편안합니다. 다시 말해 주천이 통했다면 그는 이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산동에 있는 나의 한 수련생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의 이 신체는 어찌해서 이렇게 뜹니까? 마치 풍선처럼 이불을 덮으면 이불마저도 함께 뜹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있는데 내가 귀주에서 수련반을 열 때 수련생 가운데 50여 세 되는 노부인이 있었습니다. 집에는 침대 두 개가 놓여 있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하나는 저쪽에 있었습니다. 이 침대에 앉아서 가부좌를 했는데 저쪽 침대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어찌 여기까지 날아왔는가 생각하며 제자리로 가야지 하면서 되돌아가려고 생각하자 그녀는 또 날아서 제자리로 왔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이런 어찌된 영문인가를 물었습니다. 이건 다 좋은 일이 아닙니까? 이러한 예가 아주 많으며 상당히 많습니다. 적지 않은 수련생들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말했습니다. 또 하나는 산동성 청도의 수련생이 있었는데 그는 심득 체험에서 나에게 말했습니다. 물론 나도 보고 참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수련반 중에서도 내가 말했지만 사람은 대주천을 연마에 뜰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공장에 출근한 후 점심시간 휴식할 때 직장의 경비실에 앉아서 연공을 했습니다. 경비실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혼자 거기에 앉아서 연공했습니다. 그 용수철로 된 침대는 아주 푹신푹신했습니다. 그가 침대에 앉았는데 침대에는 또 당직자가 잠을 자는 이불이 침대에 놓여진 채로 있었습니다. 그가 거기서 가부좌를 하고 앉아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떠오르게 되자 그는 겁이 났습니다. 어이구 내가 어찌 뜨게 되었는가. 그가 겁을 먹자 쿵하고 떨어져 내렸습니다. 떨어져 내린 다음 그는 사부님께서 떠오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또 뜨게 되었습니다. 둥둥 떠올라 그는 이건 어디로 날아가는 것인가 하면서 또 겁을 먹자 또 떨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음속으로 늘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런 일이 괜찮다고 생각하며 날 수 있으면 날도록 하자 그는 또 떠서 날았습니다. 어쨌든 이 점심시간 내내 그는 이렇게 위로 떴다 떨어지고 떨어졌다가는 또 위로 뜨면서 1미터 높이로 계속 위로 떴다 내려오곤 했습니다. 그 침대 위에 이불마저도 그가 쿵하고 내려오는 바람에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쿵쿵하고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이 직장은 점심시간이 지나 오후 근무 시작종이 울렸습니다. 점심 휴식시간이 끝나자 그는 다른 사람이 와서 본다면 이건 뭔가 빨리 내려와야지 내가 이러는 걸 보고 뭐라 하겠나라고 생각하자 그는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나에게 심득체험을 제출했는데 바로 이 일을 말했습니다. 그는 사부님 이건 어찌된 영문입니까?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 겁이 났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사람 의념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당신이 내려오자고 생각하면 곧 내려오게 됩니다. 물론 여기까지 말한 김에 나는 또 한 번 말하겠습니다. 내가 말한다면 그 공릉에 있는 사람은 흔히 양쪽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연세가 많은 분들이라든가 특히 부녀들이 많으며 또 어린 아이들도 쉽게 나타납니다. 중간층은 비교적 적은 바 젊은 사람들, 특히 젊은 남자들은 집착심이 비교적 많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사회상에서 돈을 얼마나 벌어야 하고 또는 한 가지 무슨 목표에 도달하고자 생각하므로 일단 공릉에 있은 다음에는 흔히 그것을 소견 중에서 개인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수단으로 삼는데 그럼 이런 소원이 나오기만 하면 곧 끝장이므로 이 공릉을 즉시 잠궈놓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은 미처 체험하지도 못하고 또 당신에게 이 공릉을 체험하라고 할 사이도 없이 당신이 나오자마자 이미 잠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이 마음이 제거되지 못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연공도 방금 시작한 것으로 그것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막 시작했으므로 당신의 이 과시심과 각종 마음이 모두 제거되지 않았기에 쉽사리 내놓고 과시하며 이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인데 보증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내가 방금 말한 예처럼 이 사람이 노부인이었으니 말이지 만약 젊은 총각이었다면 아마 그 종이 울리고 사람이 온다 해도 마침 잘 됐다 다들 와서 날 보라 얼마나 잘 연마되었는가 라고 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갖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건 안 됩니다. 바로 이만큼 당신이 본다면 그는 이만큼 부족합니다.
제가
동시에 이 대주천이 통하기만 하면. 하지만 내가 말했습니다. 다수 수련생들은 일단 이 상태가 나타났을 때 공능은 모두 잠궈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일반적으로 잠그는 방법처럼 기타 공능을 당신에게 잠궈서 어느 한 곳에 놓는 것이 아니라 이 공능은 그것은 다만 당신의 이 무슨 손가락 끝이라든가 발가락 끝이라든가 혹은 위치를 바꿔 잠급니다. 그것은 한 곳만 늘 잠그지 않으며 한 곳을 늘 잠그면 통하지 않으므로 그것은 위치를 바꾸어 오늘은 이곳을 잠그고 내일은 저곳을 잠그는데 어쨌든 늘 당신에게 잠궈서 당신이 쉽사리 뜨지 못하게 합니다. 뜨지는 못하지만 당신의 한 가지 감각이 있는 것으로 신체가 가볍고 날리는 것 같아서 산에 올라도 힘들지 않고 계단에 올라도 힘들지 않으며 이전에는 숨을 헐떡이면서 잘 오르지 못했던 계단을 지금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따르지 못할 정도로 올라도 숨이 차지 않습니다. 게다가 막 통하게 될 때, 막 연마에 통하게 될 때 만약 신체의 앞면이 잘 통했다면 당신이 여기에 앉아도 앉지 못하고 뒤로 젖혀지게 되며 만약 뒤가 잘 통했다면 당신의 앞이 매우 무겁게 느껴지며 앞으로 기울어지는데 이런 상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두 잘 통했다면 당신은 위로 좀 들썩거리는 감이 들며 위로 솟구치는 것을 느낄 텐데 바로 이런 상태가 나타납니다. 방금 이 대주천이 우리 영공인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태를 말했습니다. 그 밖에 만약 사람의 대주천이 통했다면 사람에게 또 한 가지 공능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공능인가? 예를 들어 말한다면 공을 연마할 때 우리 대주천이 순환할 때 시간이 길어지면 전반 주천이 순환하는 이런 형식은 한 줄기 에너지 흐름으로 형성되는데 이 한 줄기의 에너지 흐름은 그 에너지가 끊임없이 강화되고 충실해지며 더욱더 완벽해질 때 그것은 한 가지 띠 모양의 공능으로 변합니다. 띠 모양의 에너지 흐름, 다시 말해 그것은 한 가지 띠 모양의 공능을 형성합니다. 그럼 이런 공능은 밀집도가 아주 큰 것으로 갈수록 더욱더 커집니다. 그것의 분자 성분 역시 아주 작으며 밀집도는 갈수록 더욱더 커집니다. 그것은 무한히 확대될 수도 있으며 또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공능을 체외로 내보낸다면 그것이 바로 운반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체내에서 이미 이런 일종의 작용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도가는 연공을 함에 있어서 사람의 신체를 소우주라고 여깁니다. 소우주가 순환하는 과정에서 기왕 우주인 만큼 당신 신체 속이 아마 이 바깥의 우주와 아주 유사할 것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이 태양을 본다면 9대 행성은 태양을 에워싸고 돌고 있습니다. 행성은 모두 항성을 에워싸고 돌고 있는데 기타 우주 중에, 기타 은하계 중에서도 역시 이런 상황일 것입니다. 아울러 그 은하계도 역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자가 원자 핵을 에워싸고 운행할 때 지구가 태양을 에워싸고 도는 것과 같지 않은가? 만일 극히 미시적인 상태에서 그렇게 큰 확대경, 그렇게 큰 배수로 된 확대경이 있어 당신이 아래를 향해 본다면 그 위에 있는 전자, 그 작은 공 위에 무엇이 있겠는가? 그 원자핵은 또 어떤 상태인가? 지금은 이런 능력이 없으며 그것을 관찰해내지 못합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석가모니는 아주 높은 층차로 수련되었을 때 그는 두 마디 말을 했습니다. 크기로는 밖이 없고 작기로는 안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크기로는 내가 우주의 변두리를 보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작기로는 열에는 속인이 볼 때 이미 아주 큰 것입니다. 이전에는 속인이 알 수 있도록 한 부처가 바로 열에이며 더욱 높은 것은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우주의 변두리를 보지 못했고 작기로는 더 아래로 작기로는 미시적인 상태에서의 가장 작은 물질의 본원 미립자가 무엇인지를 보완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각자의 눈은 이미 상당히 대단한데 어느 정도로 대단한가? 그는 3천 대천세계 학설을 말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은하계 중에 3천 대천세계가 있다고 했으며 동시에 그는 또 모래하늘 속에 3천 대천세계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의 모래알 속이 마치 우리 이 은하계와 같으며 은하계에는 우리 인류와 같이 생명이 있는 이런 별이 3천 개가 있는 것으로 물질 신체가 있는 별이 3천 개가 있습니다. 그는 3천 대천세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늘의 모래알 속에 3천 대천세계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뜻은 바로 하늘의 모래알 속에 우리 은하계와도 같이 생명이 있는 3천 개의 그 작은 미립자의 물질 별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바로 이 뜻입니다. 아울러 그는 또 말했습니다. 물론 그는 극히 미시적인 상태 하에서 이러한 것을 본 것으로 아마 이런 것에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래로 더 파고 내려가면서 본다면 석가모니는 하늘의 모래알 속에 3천 대천세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석가모니의 이 말에 따른다면 그 모래 안에 삼천 대천 세계 속에 또 강이 있을 것이 아닌가? 또 모래가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럼 그 모래 속에 또 삼천 대천 세계가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럼 그 모래의 모래 속에 또 삼천 대천 세계가 있을 것이 아닌가? 모래의 모래의 모래 속에 또 삼천 대천 세계가 있을 것이 아닌가? 아래로 파고 내려간다면 끝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문에 석가모니는 크기로는 밖에 없고 작기로는 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장 미립적인 본원 물질이 무엇인지 보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여기에서 종교와 허황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기공기에서 기공의 단일한 인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역시 물질세계에 있는 것으로 지금 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우리 이 물질세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의 과학자들은 분자의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그럼 분자가 존재한다면 분자는 무엇으로 구성된 것인가? 또 분자를 구성한 원자의 존재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원자를 구성한 원자핵, 전자, 중성자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아래로 파 내려가서 또 쿼크를 발견했고, 더 아래로 파고 내려가서 또 중성 미립자를 발견했으며, 더 아래로 내려간다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며 지금의 과학 발전 노정은 바로 이 일보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본원을 진정하게 인식하기에는 물질의 본원 물질을 진정하게 인식하기에는 너무나도 멉니다. 우린 여기에서 무슨 유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리학의 인식에 따른다면 석가모니의 삼천 대천 세계에 대한 인식과 무슨 차이가 없지 않은가? 우리가 지금 아직 그렇게 큰 능력이 없어서 인식하지 못할 따름입니다. 내가 방금 말한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 인체도 하나의 소우주입니다. 그럼 당신 이 소우주 중에 아마 많고도 많은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며 아마 당신이 생각지도 못한 많고도 많은 일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천목이 열릴 때, 스스로 천목을 열 때, 한 갈래 큰 길을 따라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며, 넓고 넓은 큰 길을 따라 밖으로 뛰어나가는데 양쪽에는 산이 있고 물이 있으며 심지어 전봇대가 있는가 하면 또 마치 자동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 있고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이 있으며 또 도시를 지나고 나는 듯이 앞으로 달리는데 많은 도시를 지나는 듯한 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하게 여기면서 이것은 모두 환상인가 아니면 어찌된 영문인가 합니다. 그러나 머리는 또 어떠한 의념도 움직이지 않았으며 눈만 감으면 이런 식으로 후다다닥 나타나며 밖으로 내달렸습니다. 어떤 기공사는 나는 이전에 아주 괜찮은 일부 수련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는 함께 늘 이런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물론 진정하게 재주가 높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말하는 것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는 한 땀구멍 속에 한 개 도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땀구멍 여기에 도시가 있으며 이 땀구멍에 도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또 기차가 달리고 자동차도 달린다고 하는데 듣기에는 대단히 허황합니다. 사실 우리는 말했습니다. 비록 이 물질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우리의 물리학이 아직 그런 미시적인 상태로 발전하지 못했고 아직 이 정도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건대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은 우리가 아직 인식하지 못한 일이라 해서 그것이 꼭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이전에 미신이라고 여겼던 많은 일들이 모두 전후로 밝혀져 나왔습니다. 우리 물리학의 각도에 입각해 추리한다면 그건 역시 틀리지 않습니다. 극히 미시적인 상태 하에서 그것은 어떤 상태인가? 내가 말했지만 사람은 이 분자로부터 원자에 이르는 이 단계 중에서 바로 하나의 광활한 공간입니다. 단지 사람의 신체에만 분자, 원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공기 중에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신이 꿰뚫고 여기로 도달할 수 있을 때, 그것의 전반적인 이 한 면을 볼 수 있을 때 사실 당신의 천목은 이 공간을 돌파하고 다른 공간이 존재하는 형식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렇게 큰 계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을 관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사람이 생명에 대한 자신에 대한 인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사람을 본다면 역시 우리가 지금 인식한 것과 같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람을 관찰해보는 것도 눈을 사용하는데 당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당신은 믿지 않으며 당신의 이론이 도달되지 못하면 당신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또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많습니다. 당신은 라디오의 전파를 보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며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는지를 당신은 모릅니다. 그러나 라디오를 틀면 당신은 접수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당신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당신이 만지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은 승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현미경으로 인체를 본다면, 만약 그렇게 큰 현미경이 있어 인체를 본다면, 사람은 이렇지 않은 것을 당신은 발견하게 됩니다. 전반 인체는 무수한 분자로 구성되어 마치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으며 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책상을 포함해 역시 이렇게 평평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무수한 분자, 원자, 전자, 원자핵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반 이 책상은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한 쌍의 눈은 당신으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합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이런 형식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계기를 통해 과학 수단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합니다. 방금 나는 이 대조천에 대해 말했습니다. 만일 사람의 신체가 소우주와 같다면 사람들은 아주 낮은 층차에서 이 에너지 흐름이 운행 과정 중에 당신 신체의 그 기로 하여금 위치를 바꾸게 할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 심장의 기가 배로 가고 배의 기가 뒷잔 등으로 가는 등 그것은 운행 과정 중에서 위치를 바꾸는 이런 환위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얕은 층차에서 본 것인데, 만약 깊은 층차, 더욱 깊은 층차에서 본다면 당신은 그 속에 아주 많은 당신의 물질 구조의 신체가 위치를 바꾸는 것을 발견할 것이며, 아주 많은 생명도 아마 위치를 바꾸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신체 속에서 그것은 이런 한 가지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체외로 내보낸다면 그것은 우리 이 물질 공간 중의 물건으로 하여금 위치를 바꾸는 현상이 일어나게 합니다. 즉 운반공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유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면서 내가 머리로 생각하자 곧 운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머리는 어째서 이렇게 신통합니까? 그는 자신이 생각하기만 하면 곧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공사는 공능이 있지만 어떤 것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 공능 역시 당신의 대뇌 중에 있지 않습니다. 운반공은 대조천이 순환하는 에너지의 흐름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방금 대주천에 대해 말했는데, 또 한 가지 주천 형식, 대주천 형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속인에게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주천을 말하게 되면 이미 수련에 속함으로 더욱 높은 층차에 대해 어떤 기공사들은 그 역시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모르는가? 어떤 기공사는 가짜이고 어떤 기공사는 자신이 하루 종일 거기에 앉아서 가보자 하는데, 이전에는 수련했고 사부가 가르쳤지만 그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후엔선을 가르친 까닭에, 후엔선은 매우 똑똑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며 어떠한 이론도 다 모릅니다. 조금은 알지만 아마 상세한 것은 모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똑똑히 말하지 못합니다. 이런 주천순환 형식은 반대로 돌 수도 있고 또 바른 방향으로 돌 수도 있는데, 바른 방향으로 돌든지 반대로 돌든지 불문하고, 이것은 모두 대주천에 속하는 것으로 또 좌우주천이라고도 부르며 또 건곤운행 형식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이 좌우주천운행과 서로 대응되는 묘유주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전에는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이것은 모두 비밀 중에 비밀에 속했습니다. 이런 주천 순환 노선, 순환 형식을 아는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무엇을 묘유주천이라고 하는가 아는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사실 묘유주천이라는 건 역시 아주 간단합니다. 남들은 이 경, 이 도를 닦는 책에서 당신에게 몇 편이나 되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진짜로 전하면 한마디이고 가짜로 전하면 만권의 책이라 남들은 이것을 비밀 중에 비밀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강의에서는 과거 속인이 알지 말아야 하는 많은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청기를 누설한다고 말하는데, 청기를 누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서는 목적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 시기에 반드시 이런 한 가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느 기공사가 입에서 나오는 대로 거침없이 말하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그는 청기를 누설한 탓에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목적은 영공인에 대해 당신더러 수련하라는 것이며, 당신이 수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신에게 법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청기 누설이 없으며 사람에 대해 책임집니다. 방금 내가 말했지만 남들은 그것을 비밀 중에 비밀로 여기고 있는데, 우리 여기서는 몇 마디로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나의 강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가장 알기 쉬운 언어로서 대단히 깊은 이치를 당신에게 말해줍니다. 되도록 당신이 알아듣게끔 하며 어떤 모호한 것도 없게 합니다. 우리는 곧 이 묘유주천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남들은 밖을 에워싸고 말하는데 아마 반나절은 말해야 할 것이지만 나는 몇 마디 말로 끝마칩니다. 묘유주천이란 당신의 백회로부터 시작하거나 또는 회음에서 시작해서 음양 양면의 경계선으로 가며, 무슨 이렇게 건곤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묘유. 묘유라 그것과 대응된 것은 좌우인 것으로 이것은 좌우 운행입니다. 묘유는 횡적으로 운행되는데, 즉 음양 양면의 경계선을 가는 것이며, 정수리로부터 내려와 귀로 가며, 귀로부터 내려와서는 이 신체를 따라 어깨로 가고 다시 내려오는데, 그 다음 손가락 사이를 하나하나씩 지난 다음 신체의 바깥쪽을 따라 발밑으로 내려간 다음 다시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와서 이 몸을 지났는데 다리 안쪽으로 사타구니로 올라온 다음 다시 내려가서 발바닥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신체의 측면으로부터 올라와서는 손가락 사이를 하나하나씩 지나 머리 위까지 운행하는데 이것이 바로 묘유주천으로서 몇 마디 말로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운행 형식은 그건 역시 바른 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도 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긴 했지만 당신에게 알려줄 것은 장래에 당신이 이 상태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연마해서는 안 되며 당신이 어떠한 의념을 움직여 연마한다면 모두 파룬궁을 연마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인위적으로 연마한다면 또 무슨 법이 사람을 연마하는 것이라고 하겠는가? 우리는 자동적으로 사람을 연마시킵니다. 당신이 연마한다면 아직도 당신 자신이 연마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 자신이 기타의 어떤 형식적인 것을 연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당신에게 알려줌으로써 당신더러 어떠한 의념으로도 그것을 이끌 필요가 없으며 어떠한 손자세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당신에게 넣어주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것은 자연히 이끌어 열게 됩니다. 물론 이끌어 연 다음 당신은 가부좌 할 때 머리를 젓게 되며 양쪽으로 약간씩 젓는데 만약 이쪽으로 젓으면 바로 그 에너지가 이렇게 흐르고 만약 이쪽으로 저으면 바로 이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는 머리를 흔들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진정하게 주천이 통한 후에 가부좌를 하면 또 머리를 끄덕일 수 있는데 에너지가 솟구치는 까닭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뒤로 젖혀지는데 바로 반대 방향으로 돌 때 솟구친 것입니다. 하지만 머리를 흔들지 말고 그것이 하는 대로 이 솟구치는 동작에 따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 하던 요령대로 움직이지 말고 느슨히 해서 그것이 스스로 흘러서 돌게 해야 합니다. 방금 우리가 말한 것은 주천입니다. 그럼 이 주천의 목적은 무엇인가? 깊이 아래로 생각해 보는 사람이 아주 적으며 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천의 목적은 무엇인가? 당신이 주천을 아무리 잘 연마했고 당신의 맥이 아무리 잘 통했다 해도 그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은 주천 자체는 목적이 아닙니다. 주천의 목적은 신체의 모든 맥을 이끌어 여는 데 있으며 기타의 공법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라오자마자 이 주천이 모든 맥을 다 돌게끔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아주 높은 층차에서 연마한다고 내가 말한 것으로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사람의 이 맥이 통했다 해서 연공의 최종 목적에 도달한 것이겠는가? 얼마나 높게 도달했다고 하는데 내가 말한다면 아직도 멀었으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타 공법에서라면 그는 이미 스젠파에 수련해서 이미 대단히 높은 곳까지 수련된 것이지만 우리 여기로 말한다면 시작에 불과하며 올라오자마자 이러합니다. 그러기에 맥이 전부 다 통하는 건 역시 목적이 아니며 더 아래로 통해 내려간다면 이 신체의 맥은 점차적으로 밝지 않던 데로부터 밝게 변합니다. 에너지가 점차적으로 전화되며 마지막에는 넓어지면서 이 맥을 넓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본 바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기공을 연마하는데 이 맥이 정말로 넓어서 정말 잘 연마했다고 말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며 아직 멀었다고 나는 말합니다. 그럼 이 맥을 어느 정도로 넓혀야 하는가? 실제상 맥을 연마하고 맥을 통하게 하는데 주천의 순환은 맥을 통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통맥이 목적이 아니며 맥을 넓히는 건 역시 목적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이 맥이 끊임없이 넓어져 모든 백맥을 동시에 넓혀 넓히고 넓혀 점차적으로 넓어져 이 백여 갈래의 맥, 만여 갈래의 맥, 마지막에 전반 모든 맥이 하나로 다 이어져 맥이 없고 혈이 없는 경지에 도달한 이때라야만 비로소 통맥의 최종 목적에 도달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연마되었을 때 사람의 신체는 곳곳이 모두 맥이며 곳곳이 모두 혈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디에도 맥이 없고 어디에도 혈이 없습니다. 온몸이 다 헌이 통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 일보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 일보에 이르렀을 때 이 사람은 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령 진짜로 병이 있다 해서 침을 놓으려 해도 혈위가 없습니다. 무술기공에서 당신이 무슨 점야를 한다 해도 쓸모가 없는 것으로 혈이 없으므로 짚을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 무슨 무협 영화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찍은 것처럼 금종조 철포삼을 연마한다는 건데 마지막에는 깨서 열지 못하며 만약 깨서 연다면 기가 나가는 문을 남겨야 하는데 여기엔 기의 문마저도 다 없이 온몸이 전부 다 헌이 통하게 됩니다. 이것은 진정하게 시젠파 수련에서 사람의 신체에서 수련할 때 최종적으로 이 일보에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하게 이 일보에 도달한 사람은 이미 시젠파 수련의 마지막 한 걸음까지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 이미 스잔파의 최정상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더 앞으로 수련에 나간다면 그는 곧 스잔파 수련을 벗어나 추스잔파 수련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것들 둘 사이에는 하나의 과도적인 층차가 있는데 또한 마지막 한층 차이기도 하고 또한 스잔파 수련의 마지막 한층 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스잔파 수련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간에 이런 한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온몸은 일종의 정백체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백체이지 유백체가 아닙니다. 유백체란 사람이 기를 연마하기 시작해서부터 연공에 비교적 가까운 단계까지 왔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즉 신체가 고도로 정화되어 마치 갓난아기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육체를 갖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정백체란 바로 사람의 신체가 이미 완전히 고에너지 물질로 전화된 것을 말합니다. 온몸의 세포가 모두 공으로 대체된 만큼 이 사람은 이미 이 일보에 도달했으며 스잔파의 가장 높은 층차의 수련에 이르러 정백체 상태에 들어갑니다. 천목으로 볼 때 이 사람은 투명체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스잔파 수련의 가장 높은 층차에 도달했을 때 사람의 신체에서 나오는 공능은 아주 복잡하며 매 공간의 신체에 있는 그 공은 이미 상당히 복잡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 공능이 나오는 건 역시 상당히 완전하며 보기에 사람을 아주 놀라게 할 정도입니다. 신체의 그 상태가 이미 대단히 놀라울 정도로 온몸에 다 눈이고 공간장 범위 내에 모두 눈이며 심지어 온몸의 그 작은 미립자마저도 다 공이고 모두 불체의 형상입니다. 어쨌든 상당히 풍부하며 각종 상태는 사람을 아주 놀라게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속이는 보완하지 못하며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방금 단번에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정백체 상태에 들어간다면 사실은 무색체에 들어간 것으로 이 몸은 단번에 투명해지는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 수련해낸 모든 공능을 전부 다 아주 깊은 공간 속으로 짓눌러 넣습니다. 더는 가질 수 없고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제거해버립니다. 여기까지 말한 김에 나는 또 한 가지 되풀이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연공을 하면서 공능을 추구하고 있는데 당신은 무슨 공능을 추구하는가? 스잔파의 최후 일보에 이르면 인체에서 수련해낸 모든 공능을 다 버려야 하며 아무 쓸모도 없게 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앞으로 수련해 나가는데 그는 곧 이 정백체 상태를 벗어나 나한법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불체 수련이라고도 하며 또 추스잔파 수련이라고도 하는데 이 층차까지 온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이 신체는 이미 고에너지 물질로 완전히 대체되었으며 그는 이미 과위가 있게 되었고 이미 3계를 벗어났으며 이미 나 한 채로 되었습니다. 그 나한이란 바로 과거 소승불교에서는 나 한 채를 얻고 나 한과를 얻는다고 하는데 바로 과위를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수련하는 사람은 꼭 그러한 것은 아니며 어떤 사람은 나 한과로 수련 원만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보살계로 수련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은 부처계로 수련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더욱 높이 수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보까지 수련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반드시 개공되는 것이 아니고 또 반드시 개호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높이 수련할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잠겨서 위로 수련하거나 절반쯤 잠겨 위로 수련합니다. 천목은 볼 수 있고 아마 기타 어떤 공능들도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부 열어줄 수는 없는 것으로 당신은 여전히 이렇게 위로 수련해야 합니다. 이때 다시 나온 공능은 바로 이 순수하고 깨끗한 금강불계지체에서 나온 공능인 것으로 이것을 불법 신통이라고 부릅니다. 장래에 운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며 그것은 모든 공간의 것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방금 나는 이 주천을 말하게 되어 여기까지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말한 김에 나는 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문제를 말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스잔파의 최고 형식으로 수련되어 몸에서 이런 상태가 나오게 되는가? 이런 투명체가 나타나게 되는데 정백체라고 부르고 또 정백체라고도 부릅니다. 그것은 투명한 것입니다. 수련을 하면 이 신체는 색깔로 구분됩니다. 우리 천목 층차가 비교적 높고 비교적 안정된 사람은 관찰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수련에 올라오자마자 공이 나오기 시작해서부터 먼저 나오게 되는 공은 빨간색입니다. 즉 적등 황녹 청남자 유색 무색 9가지 색깔입니다. 그런 다음 당신이 마지막 색깔에 이르렀을 때 당신은 스젠파 수련을 벗어납니다. 스젠파 수련을 벗어날 때 즉 색깔로 사람의 층차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스젠파 수련을 벗어날 때 그때의 색깔은 어떠하겠는가? 여전히 적등 황녹 청남자로 시작해 위로 수련합니다. 그러나 그 적색, 그 황색은 당신이 스젠파에서 수련할 때의 그 색깔과는 전혀 다릅니다. 마치 그 소개 중에 이 염료와도 같이 높은 층차에 이르러 수련할 때는 그 색깔이 투명한 색깔이며 아주 예쁩니다. 역시 빨간색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투명한 것이며 더욱 높은 층차일수록 색깔이 더욱 투명하며 더욱 정교하고 아름다우며 더욱 섬세하게 변합니다. 색깔은 더욱더 예쁩니다. 즉 여러 방면에서 사람의 층차를 보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므로 또 한 가지 문제를 말하겠습니다. 바로 아주 관건적이고 아주 관건적인 문제를 말하겠습니다. 즉 누가 연구하면 바로 그가 공을 얻는다는 문제입니다. 나는 이 며칠간 주곤 여러분에게 명명백백하게 수련해야 하며 당신 자신을 수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의식이 똑똑하지 않다면 우리는 당신을 제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전에 정신병 환자를 참석시키지 않은 이유는 그가 흐리멍덩해서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수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여기서는 병치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와서 공을 전수하는 목적은 바로 고층차로 사람을 이끄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목적과 같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찾아가도 됩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생각할 것입니다. 자비심이 나와 병을 치료해주는 것이 뭐가 나쁜가.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병을 치료해주며 자비심을 한번 베푸는데 뭐가 나쁜가. 어쨌든 나는 이치를 당신에게 똑똑히 말했습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좋지 않은가를. 당신은 높은 층차의 이치로 요구해야지 그 속인의 이치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연공을 위해, 당신에 대해 책임지기 위해 당신이 신체를 망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함부로 그런 병업으로 당신의 신체를 오염시키게 할 수 없으며 당신대로 병을 보게 할 수 없는 것인데 바로 이런 이치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건 사람을 제도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겠는데 이건 결코 사람을 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를 조금 더 제도하지 못합니다. 불가에서 말하는 사람을 제도함이란 사람의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고충 층차로 승화되어 이 고해를 벗어난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람을 제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병을 치료해주는 것이 사람을 제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다만 세간소도에서 말하는 무슨 세상을 구하고 사람을 구원한다는 그런 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주의스가 반드시 똑똑하고 당신 자신을 알아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얼떨떨해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누구에게 통제되어 횡설수설하며 허튼 소리를 하는데 장래 여러분이 수련할 때 절대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의 의식이 똑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가 영광하면 바로 그가 공을 얻는다는 이 문제는 극히 관건적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말하면서 우선 분명하게 밝힐 것은 이것은 역사상에서 내가 이 문제를 말하게 됨으로 해서 역사상의 각문, 각파에 다시 말하자면 관련되는 역사적인 연원이 아주 깊습니다. 미치는 범위와 연관된 면이 너무나 크며 확실히 이러합니다. 왜냐하면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련 방법은 내가 보기에 100분의 95, 98, 99 우리가 절대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듣기 싫어하는데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절대 다수의 공법은 사람의 푸이스를 수련했습니다. 당신의 주의스에 대해서 남들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거기서 가보자 하고 있지만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겠는데 당신은 무엇을 수련하는지조차 모릅니다. 누가 수련하고 누가 공을 얻는지 얻는 사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모르며 아는 사람이 있고 명백하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말했지만 사람은 주엔선 외에 또 후엔선이 존재합니다. 후엔선은 속인 사회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미혹됩니다. 그는 자신의 공간에 미혹되며 더욱 높은 우주 공간의 광경을 보지 못하고 그는 다만 현존의 공간 내에서 아주 낮은 것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도 수련할 수 있으며 또 당신의 몸에 있는 것이라 당신과 함께 고생을 겪으므로 남은 그를 제도하고 당신을 제도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당신과 완전한 일체이고 또 당신과 같은 이름을 부르지만 엄격하게 말해 그는 또 당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명명백백하게 일을 하는 것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수련하고 또 수련했는데 나중에 이 공을 당신에게 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 한평생 원통하지 않은가. 그러나 그것은 비밀 중의 비밀로서 절대적인 비밀의 것으로서 이전에는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어도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이런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 도가에서 말하기를 도가의 그 경, 그 수련하는 책에서는 모두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많은 도가는 당신에게 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식신은 죽고 왼선이 산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 당신의 식신이야말로 비로소 진정한 당신 자신이며 당신이 명명백백하게 무슨 일을 하며 사유에 의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는데 이건 당신 자신이 아닌가. 그는 식신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우리는 그를 주엔선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말하는 왼선은 사실 사람의 후엔선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식신은 죽고 왼선은 산다고 했습니다. 만약 식신이 죽는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죽은 것이고 그럼 당신의 이 몸을 주제하는 것은 바로 후엔선입니다. 하지만 그는 또 죽지 않습니다. 죽는다면 살생된 것이 아닌가. 그는 다만 이렇게 부를 뿐인데 식신이 죽는다는 뜻인즉 그 식신으로 하여금 되도록 작용을 발휘하지 못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더러 마치 죽은 것과 같이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어제 말했듯이 도가에서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는데 취하도록 마시며 마셔서 흐리멍덩해지면 잡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괜찮다고 여기는데 이 신선이 한번 자면 몇십 년이라 정말로 재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자지 않고 연마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기에서 자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부좌를 하는데 화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이것은 비밀 중의 비밀로서 남들은 다 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화상도 오로지 입정할 것만 요구하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달마가 벽을 마주하고 9년이나 거기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고 또 어떤 화상은 벽을 마주하고 앉았다 하면 몇십 년이나 입정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연공하는 사람, 만약 당신이 천목으로 볼 수 있고 당신 자신이 요시 공능이 있다면 당신은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부좌하고 거기에 앉았을 때 당신은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에서 당신과 생김새가 똑같은 하나가 훅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같지 않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데 몸에서 나갑니다. 당신이 계속 따라서 보고 있으면 잠시 후에 사부가 와서 그를 데리고 가며 그 다음 어느 한 곳에서 그에게 연공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얼떨떨합니다. 예전에도 수수께끼였고 또한 비밀 중의 비밀로서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 그도 어느 것이 자신인지 똑똑히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는 사부가 자신을 데리고 가서 연공하려고 그를 데려간 것이며 그의 왼손을 데리고 가서 연공시킨 것이라고 여깁니다. 사실 그 사람은 그가 아니며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년 후에는 각자 갈 곳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진정하게 고생을 겪으면서 수련한 것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남들은 이 사람을 제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제도하는가? 특히 근대에 오면서부터 이런 일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즉 사람은 제도하기가 가장 어려우며 다시 말해 가장 제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도하지 않자고 하니 한편으로 그는 또 사람을 제도하고 싶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사람을 제도할 의무가 있으며 또 사람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후엔선을 제도했습니다. 어쨌든 모두 당신이라 누가 제도하기 쉬우면 누구를 제도하겠다고 합니다. 당신의 이 식신은 즉 다시 말해 당신 자신인데 제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당신더러 당신의 집착심을 내려놓으라고 하지만 당신이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나는 어제 참음을 말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법을 고치자고 합니다. 즉 이 뜻을 말합니다. 당신이 속인 중에서 명예와 이익을 위해 그 현실적이고 절실한 이익 앞에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을 수 있는가. 거리에서 걸어가거나 혹은 당신의 친지, 친구 앞에서 또는 당신이 체면을 잃을까봐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이 당신더러 체면을 잃게 할 경우 당신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가. 해내기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남들은 말하기를 속인의 이런 일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것이며 사람들이 여기 된 것은 마치 여관에 투숙한 것처럼 이 여관에 머물다가 날이 밝으면 모두 떠나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지도 않으며 믿지도 않습니다. 남은 속인 중에 일체 일은 100년 후에 모두 텅 빈 것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당신이 갖고 갈 수 있는가? 당신은 올 때 알몸으로 왔으며 갈 때도 알몸으로 가는 것으로 당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내가 농담을 한 것처럼 다음 한 생에 당신이 그의 집에 갔을 때 바로 당신의 아들이라 해도 좋고 당신은 다음 한 생에 그를 알아볼 수 있는가? 당신이 가서 청소를 해준다 해도 그는 당신에게 돈을 더 많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당신을 조금 더 벌게 해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런 것에 집착하고 속인이 이런 것에 집착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수련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지 속인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속인은 본래 정이 있어야 합니다. 어제 어떤 사람은 쪽지를 써서 나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 정을 버린다면 이것이 인류사회인가라고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정을 버린다면 인류사회가 아닙니다. 누구도 당신더러 반드시 정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고 당신더러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여기서는 수련하는 사람에게만 말해주는 것이며 진정하게 수련하는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능히 할 수 있다면 곧 수련하는 것이고 할 수 없다면 수련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럼 당신은 곧 속인이 아닌가? 그러므로 과거에 여동빈이 이런 한마디 말을 했는데 나는 동물을 제도할지언정 사람을 제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사람이란 그야말로 제도하기가 너무나 어려우며 너무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지만 몸만 나서면 어떤 사람은 아마 역시 제멋대로일 것이며 바로 이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 왕조와 시대에 모두 이렇게 제도했습니다. 남들은 극히 특수하게 온 주엔선만을 제도했으며 비로소 그를 제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편적으로 다 후엔선을 제도했습니다. 당신이 본다면 100년 후에 한 사람은 가고 또 여기에 하나 남아있는데 틀림없이 이러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일을 분명히 밝히는가? 왜냐하면 우리 이 공법은 바로 당신의 주인선이 공을 얻게 하는 것이며 바로 사람의 주의스를 수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것은 사람의 주의스를 수련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으면 또 안 됩니다. 말하게 되면 연관되는 역사적인 면이 아주 크고 역사적 여론이 대단히 깊으며 연관되는 범위 역시 아주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그것을 말했습니다. 말하기는 했지만 이 한 세트의 공법이 좋다는 것은 바로 이 점이 좋은 것으로 당신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공을 얻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은 박수를 치는데 또 너무 일찍 기뻐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건 역시 이 점이 어렵습니다. 왜 이 점이 어렵다고 하는가? 왜냐하면 당신은 명명백백하게 당신 자신을 지켜보면서 속인 사회에서 상처를 받더라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남과 식견을 같이 하지 않으며 자신을 재고시켜야 하는데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어렵기 때문에 비로소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가장 편리한 건 역시 이 점이 편리합니다. 왜 이 법문을 가장 편리한 법문이라고 하는가? 우리는 진정하게 이 큰 이치를 말했습니다. 당신더러 진정하게 무슨 물질적인 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할 수도 있고 당신은 전업적으로 수련해도 되며 당신은 여가 시간을 수련을 해도 되는 것으로 당신은 속인과 마찬가지로 가장 편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없이 편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잡한 환경 중에서 표면상에는 사람과 같지만 내심으로는 끊임없이 승화되고 재고되어야 하는데 아주 어렵습니다. 과거에 남들은 말했습니다. 절에는 이런 한마디 말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석가모니라든가 달마라든가 심지어 역대의 고승이라든가 인도에서 온 고승들은 모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토, 중국 그곳은 대덕지사가 나오는 곳이다라고. 당신은 아직 박수를 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말은 또 이 뜻이 아닙니다. 왜 이 뜻이 아니라고 하는가? 왜냐하면 많은 스님은 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우리 중국 사람은 대단해. 중국 사람은 높이 수련될 수 있다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말했지만 저층 차에 있는 사람은 대각자와 고층 차의 사람이 그가 있는 층 차에서 한 말의 진정한 함의와 그의 심태를 알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은 거기에서 대덕지사가 수련되어 나올 수 있으며 고인이 수련되어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무슨 뜻인가? 그 가장 복잡한 환경에서 가장 복잡한 사람들 무리 속에서만이 비로소 가장 좋은 사람이 수련되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닌가? 당신도 좋고 나도 좋으며 모순이 첨예하지 않으면 수련하지 못합니다. 남들은 왜 하늘에서는 수련하기 어렵다고 말했는가? 종교 중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순이 없는 것으로 당신이 나를 보면 웃고 내가 당신을 보면 웃으며 모두 자유자재에서 겪을 고생이 없는데 어디에 가서 수련하며 어디에 가서 재고하겠는가? 바로 이런 이치가 아닌가? 바로 이런 뜻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세트 공법을 연마할 때 자신이 명명백백하게 자신의 신싱을 제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주로 신싱에 공력을 들여야 하며 연공은 그 다음입니다. 공은 당신 신체의 순류의 것을 개변시키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당신은 공도 자라야 합니다. 마음만 수련하며 신식만 수련하고 연공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좋은 사람 중에 좋은 사람이라 당신은 덜을 쌓는 것입니다. 당신이 연공만 한다면 그 공은 또 자라지 않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법의 수련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한 김에 나는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일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나는 이미 두세 달 나오지 않았습니다. 넉 달 가까운 시간인데 일부 문제를 처리하느라 나와서 수련반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에 나도 일부러 각지의 활동 상황을 관찰하고 우리 수련생들이 고험을 겪어낼 수 있는가 없는가, 만약 내가 없는 상황에서 장래에 내가 없고 누구도 나를 보지 못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는가를 의식적으로 살펴보았는데 각양각색의 표현이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장춘 지역의 수련생 중에 이런 한 가지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이 보도원은 많은 문제를 해답할 수 없었고 수련생은 또 물어보려고 했기에 그래서 나를 만나 물어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수련생, 이 보도원은 참답게 책을 보니 모두 책 속에 쓰여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련생은 여러 사람들을 조직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이 장춘 보도소에서도 여러 사람들을 조직해서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배우고 반복적으로 배우다 보니 사람들은 점차 자신의 사상 중의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게 되었으며 물어볼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은 경험을 총결했습니다. 결국은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법이 모두 이 책에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알고자 한 것을 다 말씀하시지 않으셨는가. 그래서 녹음을 듣거나 법 공부를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수정본 이 책을 여러 사람들이 보므로써 확실히 법 공부를 하는데 대단한 재고가 있었습니다. 이걸 배우기만 해서도 안 되겠다고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암기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책을 암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들은 매일 연공이 끝난 후 책을 읽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연공이 끝난 다음 급히 출근해야 할 사람은 가도록 하고 급히 출근하지 않을 사람은 여러 사람들이 앉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한 단락 읽고 그가 한 단락 읽은 다음 여러 사람들이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 재고됨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떤 정도에 도달했는가? 당신의 이 연공장에서 우리는 책을 암기하기 시작했다고 하자 그의 이 연공장에서도 따라서 책을 암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을 암기하는 현상은 전 장춘 지역을 전부 이끌어갔으며 모두 책을 암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책을 읽을 때 사람들은 책을 갖고 올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책읽기를 시작했고 이 법을 배우기 시작해 연공이 끝나면 거기에 둘러앉아 그가 한 달락 암기하고 난 다음 당신이 또 한 달락 암기하며 그가 이어서 한 달락 암기하고 저 사람이 이어서 또 한 달락 암기하며 이 사람이 이렇게 암기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암기하는데 누가 틀리게 암기했는지도 다 알 정도로 모두 암기하고 있었으며 또 어떤 사람은 거꾸로 암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법 공부를 하는 열기를 일으킨 것으로 그가 뭘 묻고자 했던 것도 다 없어졌으며 전부 다 풀이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다행히 우리 이 전법론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강의한 전반 내용, 몇 개 수련반에서 강의한 내용을 결합시켜 나왔는데 가장 전면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 책을 보고서 당신이 해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당신의 이 책으로부터 찾도록 하십시오. 틀림없이 다 찾을 수 있으며 다 해답할 수 있습니다. 자, 곧 이만큼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5분간 휴식하고 그 다음 어제 배운 공법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